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반가운 계절, 가을에 참 잘 어울리는 악기가 있습니다. 정통의 클래식 음악부터 현대 젊은이들의 락 콘서트, 시끌시끌한 축제 현장,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연주하는 발표회, 열린 넘치는 노익장을 선보이는 자리에서도 빠지지 않는 악기, 바로 바이올린입니다. 찌르레기 풀벌레 소리가 시간을 가을로 이끌어가지요. 바이올린의 가늘고 높은 음색이 낭만의 계절 가을에 가득할 그 운치를 기대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 고전음악과 함께하는 주말의 음악여행으로 오셨고요. 저는 두성문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음악가 안토닌 드보르작이 피아노 곡으로 만들었던 유모레스크, 오늘은 바이올린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계 미국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자크 펄만의 연주입니다. 이자크 펄만의 바이올린으로 들어본 드보르작의 위모레스크였습니다. 이 언어권에 따라서는 위모레스크, 우모레스케라고도 부르는 유모레스크. 그 인간의 기질이나 기분을 뜻하는 라틴어 유머에서 파생한 말이고요. 19세기 독일 문학의 한 장르를 칭하는 말이기도 했고요. 음악계에서는 그 약간의 장난기가 느껴지는 그런 흥겨운 성격의 기악곡을 유모레스크 또는 위모레스크라고 불렀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드보르작의 유모레스크 작품이지만 슈만도 유모레스크를 만들었고요. 루빈스타인, 차이콥스키도 유모레스크를 제목으로 단 작품이 있는데 주로 피아노 곡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바이올린이나 첼로 편곡으로 유명한 드보르작의 유모레스크 8곡으로 이루어져 있는 유모레스크 가운데 7번 곡을 이자크 펄만의 바이올린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음악여행은요. 악기 중에 여왕이라고 불리는 바이올린을 주제로 여러 음악을 선곡해봤습니다. 자, 바이올린, 어깨 위에 올라가는 작은 울림통에 네 개의 현이 길게 걸려있는 악기죠. 200개 정도의 말총가락으로 만든 활을 올리고 내리면서 소리를 내는데요. 이 울림통에 나무를 어떤 것으로 썼는지, 알료를 어떻게 또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서 이 바이올린의 음색이 달라집니다. 현대 스타일의 바이올린은 1500년대 즈음에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비슷한 소리를 내는 악기를 최고로 쳤다는 바로크 시대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악기가 바로 바이올린이고요. 높은 음역이지만 울림도 강하죠. 또 감미로우면서도 또 아주 명료한 음색이 오페라의 소프라노 같은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 인상적입니다. 자, 바이올린 음악을 소개하면서 이 곡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이올린을 구성하는 네 개의 현 G, D, A, E 사음, 라음, 가음, 마음의 네 개의 현 중에서 가장 낮은 소리를 내는 G선, 그러니까 사음을 기준으로 하는 선을 이 선만으로 연주하는 바흐의 작품이 바로 G선상의 아리아입니다. 바흐가 1720에서 30년대에 작곡했다는 관현악 모음곡 3번의 두 번째 곡에 붙여진 별칭입니다. 이 바흐의 관현악곡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 작곡한 지 한 100년 정도 뒤인데요. 음악가 멘델스존에 의해서 이 곡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1871년 독일의 바이올리니스트 아우구스트 빌헬름이가 G선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한 이 선율이 널리 알려져 있는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입니다. 아리아는 알파벳으로 AIR이라고 표기합니다. 에어라고 표기하죠. 아름다운 멜로디, 선율을 뜻하는 말이고요. 오페라의 아름다운 독창곡을 에어, 아리아라고 하는 것처럼 악기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독주곡을 아리아라고 합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 미국인 지휘자 예후디 맨우인이 이끈 바흐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에 이어드린 곡은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독주 파르티타 3번 2장조였습니다. 평론가들은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작품을 최대 걸작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파르티타는 바로크 시대의 변주곡이나 그 이후의 그 모음곡을 부르는 음악 용어인데요. 바흐는 모두 6곡의 파르티타를 만들었고요. 그 중에 마지막 곡을 기타나 만돌린과 비슷한 음색을 내는 악기인 류트를 위한 모음곡으로 다시 편곡하게 됐습니다. 바흐의 파르티타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서요. 괴테네 궁정악장으로 일했던 1920년쯤의 작품으로 봅니다. 누구보다도 종교에 신실했던, 그래서 종교음악 작곡에 아주 심혈을 기울였던 바흐가 조금은 덜 종교적인 작품을 쓸 수 있었던 때이기 때문이랍니다. 바이올린을 주제로 한 주말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미국의 음악가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바이올린 곡 이어드립니다. 사랑의 슬픔, 사랑의 기쁨이라는 곡입니다. 사랑을 주제로 슬픔과 기쁨의 감정을 담아낸 곡인데요. 세계 2차 대전 중에 미국으로 옮겨 살기 전에 유럽과 미국을 오가면서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했던 크라이슬러의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역시 이 두 작품을 만든 것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1905년에 악보를 출판한 기록이 있는데요. 그때가 크라이슬러의 나이가 30살 때였습니다. 당시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유명한 왈츠 작곡가인 요제프 라노의 미발표곡이다. 내가 발굴을 했다라고 소개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몇 년 뒤에 자신의 장작곡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또 비난을 받았던 사연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슬픔, 사랑의 기쁨 이 두 곡은 연주 때마다 아주 뜨거운 박수가 이어지는 낭만 가득한 아름다운 곡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랑의 기쁨 먼저 들으시고요. 사랑의 슬픔 이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바이올리니스트 핑커스 주커먼과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945년 팔레스타인 땅 테라비브에서 태어난 미국의 바이올리니스트. 15번의 그래미상, 에미상을 4차례 수상한 이 시대 바이올린의 거장 이자크 펄만의 생애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습니다. 미국의 앨리슨 셔닉 감독이 2017년에 제작한 이자크라는 기록영화인데요. 한국에서는 이자크의 행복한 바이올린이라는 이름으로 상영됐었습니다. 영상은 바이올린계의 살아있는 전설 이자크 펄만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이자크. 이 세 살 때 옆집의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바이올린 소리가 너무 좋아서 바이올린을 배우게 됐고, 아들의 남다른 재능을 안 부모가 생업인 세탁소를 접고 학교 가까운 곳으로 이사했다는 이야기. 1958년 13살에 미국 줄리아드 음악학교에 들어가고 1963년 18살에 카네기홀 무대에 섰고 음악가로서 명성을 얻고 수많은 연주회를 열었고 오케스트라를 이끌었고 후학을 키우고 있는 이자크 펄만의 음악 인생을 담담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어릴 때 알았던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휠체어에 앉게 된 사연을 감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주를 듣기도 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기도 전에 할 수 없는 것을 먼저 얘기했던 사람들의 선입견과 그의 연주 실력이 알려지고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온 뒤에야 그의 장애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덤덤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멀리 가야 하는 연주 여행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음반 녹음 때 필요한 그를 위한 특수한 화장실 준비, 집안에 설치한 승강기 등 이자크 펄만의 평범한 일상도 보여줍니다. 영상은 또 이자크의 연주에 반해서 평생의 친구가 됐다는 부인 토비가 이자크의 음악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친구를 초대해서 음식을 만들어 나누는 평범한 남자 이자크의 소소한 일상. 유대인이 만든 바이올린을 들면 유대인의 음악을 절로 연주하게 된다는 유대인 음악가로서의 깊은 마음도 감추지 않고 드러냅니다. 거장 이자크는 연주가의 테크닉이 좋다는 것을 악보 위에 선율을 표현하는 색채와 개성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연주법을, 테크닉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연주를 하면서 음악을 느끼면서 음악이 말을 걸어오는 대로 찾아가고 있다고 조언합니다. 화려하면서도 담백하고 남다른 깊이의 선율을 선사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자크 펄만. 영상 곳곳에 배치된 생애 전반에 걸친 중요한 순간의 연주와 기록 영상이 살아있는 전설, 거장 이자크 펄만의 바이올린 소리를 다시 들어보게 합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향하는 유대인들의 무거운 걸음 위에 이자크 펄만의 바이올린 연주가 흘렀습니다. 이자크는 영상에서 그때 그 연주를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작곡가 존 윌리엄스가 만든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주제음악, 기록영화 이자크의 여운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번 취단조 이어집니다. 체코인 음악가 라파엘 쿠베릭이 지휘한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852년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에드와르드 레메니의 연주를 본 19살의 브람스가 음악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봄에 레메니와 함께 독일 등 유럽 여러 도시로 연주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레메니는 브람스보다 3살이 더 많았고요. 브람스는 피아니스트로 겨우 생계를 꾸릴 정도의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레메니를 통해서 브람스는 평생의 친구가 되는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요하인도 알게 됩니다. 방금 들어본 헝가리 무곡은 브람스의 대표곡으로 꼽힙니다만 바이올리니스트 레메니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브람스가 이 곡을 발표한 뒤에 음악계의 주목을 받자 이 레메니가 저작권을 주장했던 곡이기 때문입니다. 브람스가 20살 때 레메니와 연주 여행을 하면서 집시 음악을 많이 접했고 이후 12년에 걸쳐서 모두 21곡의 헝가리 무곡을 만들었는데 레메니가 자신의 연주를 토대로 만든 작품이라면서 표절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브람스가 악보 표지에 피아노 편곡이라고 써놓았던 덕이라는 얘기가 이 헝가리 무곡의 유명세와 함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바이올린을 주 선율로 한 헝가리 무곡 들었는데요. 원래 브람스가 만든 헝가리 무곡은 두 사람이 함께 치는 네 손을 위한 피아노 연탄곡이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폴란드 음악가 헨리크 비엔야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D장조 작품 번호 6-2 아다지오 악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엔야프스키는 19세기에 아주 천재적인 음악가라고 합니다. 8살에 그 유명한 파리 음악원에 들어가고요. 졸업 후에는 연주 여행도 많이 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을 설립한 안톤 루빈스타인의 초청으로 궁정음악가가 되고요. 음악원의 교수도 했고요. 고난도 기교를 자랑하던 자신만의 비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19세기를 대표하는 바이올린 연주가라고 하면 니콜로 파가니니 그리고 요제프 요하임 생각하실 텐데요. 비엔야프스키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들어볼 작품은 바이올린 협주곡 2번 D단조입니다. 1862년에 초연했는데요. 뭐 현란한 기교는 기본이었고요. 슬라브적인 분위기를 가득 담아낸 부분을 협주곡 1번과의 차이로 꼽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정적인 흐름과 우아함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이 곡의 초연은 상트페테르부르크였습니다. 지휘자는 음악원장인 안톤 루빈슈타인이었고요. 비엔야프스키는 이 곡을 바이올리니스트 파블로 데 사라사테에게 헌정했습니다. 3악장 알레그로 콘 포코 듣겠습니다. 작곡가의 지시어는 집시풍으로입니다. 바이올린 연주는 미치 밀러, 마크 카플란이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클래식 고전 음악의 깊이와 향기 전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오늘 음악 여행의 주제는 바이올린입니다. 스페인의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 파블로 사라사테의 독주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 지고인 에르바이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한 선율로 시작하는 아주 인상적인 도입부, 애잔해지는 선율, 빠른 박자로 이어지는 마무리까지 바이올린 특유의 감성, 기교를 아낌없이 보여주는 작품으로 꼽히는데요. 파가니니 이후에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꼽혔던 사라사테가 1878년에 본인이 자기가 직접 연주하기 위해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그 화려하고 어려운 연주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 지고이네르 바이젠, 집시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의 리듬을 바탕으로 작곡했다는데요. 하지만 더 강렬한 표현, 흐름이 헝가리 무곡과 비교하는 부분입니다. 영국의 바이올리니스트 나이젤 케네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는 지고이네르 바이젠입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부르는 것과 문명 국가들이 러시아의 잔인하고 이유 없는 침략이라고 부르는 것을 시작한 지 18개월이 지났습니다. 만일 푸틴이 말한 대로 러시아의 작전이 신속하고 고통 없이 진행됐다면 전쟁은 다르게 전개됐을 것입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에이브릴 헤인즈 국장은 의회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저항의 강도와 내부 군사적 도전 정도를 과소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침략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민간인과 사회 기반 시설, 경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도 커다란 대가를 치렀습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수만 명의 러시아 군인이 사망했고 수십만 명의 러시아인이 러시아를 떠났으며 군사비 지출은 급증하고 있고 탱크와 무인기, 대포와 관련해 군수품이 부족합니다. 러시아의 군수품 부족은 서방의 제재 요인이 큽니다. 서방은 러시아에 제재를 가해 크렘린으로서는 국제 평화와 안정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들로부터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란은 그들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는 이란으로부터 수백 대의 무인기 드론을 수입했습니다. 이 무인기는 우크라이나의 사회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민간인을 살상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이란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러시아 내부에 무인 항공기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파괴에 거리낌이 없는 또 다른 나라입니다. 북한은 2022년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용병 집단인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했습니다. 지난 7월 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대한 북한 군수품 판매를 위해 북한 관리들과 만났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는 푸틴 대통령이 얼마나 절박한지 또 전쟁 수행 능력이 제재와 수출 통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며 그는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기 위해 방대한 재고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란과 같은 나라들의 손을 뻗치고 있으며 또 전쟁을 위해 중국의 손을 뻗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만행을 더욱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누구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인을 더 많이 죽이는 것을 도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단파 9350, 12045, 12080kHz,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